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형제들이란 당연히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바울 서신서의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거나 또 가톨릭의 주장처럼 베드로나 다른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을 방문 중이었던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즉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로마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해서 처음 시작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로마서에 의하면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공동체 간에는 지금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즉, 로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일부분으로 여겼고 따라서 유대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구성원들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당이나 영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부를 때 나이에 상관없이 이모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니까 이모 대신에 무슨 말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제주도 안 가보셨어요? 삼촌이라는 말을 사용하더군요. 제주도에서는 본인보다 연배가 위인 분들에게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삼촌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서 사용해보려고 했지만 제 입에는 영 달라붙지가 않아서 포기했었습니다. 비기독교인이 처음 기독문화를 접하면서 당황하는 부분이 바로 이 형제 자매라는 단어입니다. 혈족의 관계가 있다면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것인데 생면부지인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면 듣는 입장에서는 참 난처합니다. 침례교에서는 집사와 장로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형제, 자매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배경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저로서는 연배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하기가 상당히 민망해서 아무개 아버님, 아무개 어머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형제라는 뜻의 헬라어 아델포스는 연합을 뜻하는 아 그리고 자궁을 뜻하는 델포이스에서 유래된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하면은 같은 유대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형제라는 단어를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로 있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공동체에 있는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것도 지금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서 긴장관계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아델포스,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것은 앞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고 또 그 결과가 본문 이후에 전개된다는 그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12장에 앞서서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나를 우리들이 이해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형제들로 호칭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는 바로 앞절인 11장 36절과 관련이 있는 동시에 11장 전체 그리고 나아가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전체를 총괄한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즉 1장에서 8장까지는 정죄,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한 교리를 설명함으로써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다는 사실과 9장에서 11절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사역에는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 민족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기독 공동체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와 같은 자매가 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어떤 경우에는 피를 나는 우리의 혈족보다도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병환, 또 진학, 취업, 여러 가지 갈등 문제, 그러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당사자보다 더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내가 지금 그 상대방을 향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그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중보기도 한다고 어떤 득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애통,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 중에 상이 나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는 부서가 바로 상조봉사팀입니다. 상조봉사팀 역시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봉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로마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권하노니로 해석된 헬라어 파라칼레오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청합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애원하듯이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을 드리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심에 하나님께 너희 몸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은 가당치도 않지만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성만찬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본문 역시 잘못하면 이교도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형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자식,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실체인 그 이삭이 건강한 청년으로 잘 성장한 지금 이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고뇌는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들과 이삭을 이끌고 명령하신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에 필요한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삭의 질문 앞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답변하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 그 마음속 한편으로는 이러한 또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재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제사를 드리려 그곳에 도착을 하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자신이 실랄같이 믿었던 소망조차도 없어져 버리며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22장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저는 이 구절에서 두 사람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을 느낍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는 그 아들의 믿음. 당시 이삭은 어린 소년이 아니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건장한 청년이 자신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두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 그 상황 얼마나 긴박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어제 저녁, 요즘 저녁 때마다 스포츠 구경하는 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 어제 저녁은 아주 진짜 재미있더군요. 어제 저녁에 이상화 선수가 그 500m 스피드 스케이트에서 우승했죠.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대학생인 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선수가 다음 평창 동계 올림픽에도 출전할까? 그러니까 바로 제 옆에 있던 고등학교 2학년인 지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때 나는 군대에 있을 텐데. 아, 그렇게 답하는 걸 듣고, 아, 이제 저 친구도 이제 머지않아 군에 입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대하는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군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 역시 애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잠시 입대하는 것조차도 부모의 마음이 쓰라린데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삭은 두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건장하니까 그 아버지 말을 듣고 나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를 결박해버리고 자기 도망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가 자신을 태우기 위해 나무를 쌓았고 또 자신을 결박하는 그 아버지 손에 순종하고 있고 자신이 그 위에 누웠습니다. 자, 아들을 결박하여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이제 손에 움켜쥐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칼을 쥔 손을 머리로 올리는 그 아버지 그리고 지금 순순히 밧줄에 결박되어서 나무 위에 누워서 그 아버지의 눈과 마주치고 있는 그 이삭. 마지막 순간 이삭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제 두 눈을 감고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련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힘듭니다. 자, 마지막 순간 아브라함이 이제 힘을 주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행동을 저지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번제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 그 자체를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 그 자체를 제물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의미와 함께 당시 이방 국가에서 만연하고 있었던 즉 우상에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의 표시와 함께 그러한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없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개혁의 의미도 이 창세기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본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 역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신학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최초의 그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사건의 발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형 가인의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농사를 짓는 가인과 양을 치는 아벨은 각자 자신의 소산물로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즉 농사를 짓는 가인은 곡물로 양을 치는 아벨은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물은 열납하지 않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열납하지 않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 아우를 시기하여서 결국 들에서 자기 아우를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전에 창세기 성경 공부 때 한번 살펴봤는데 기억 못하시죠? 그 제사는 번제도 있고 제물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동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고 또 곡물로 드리는 제사 두 가지가 다 통용됩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에서 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지금 가인이 취한 태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자, 가인에게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의 제물을 거부하시는 그 하나님께 분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제물을 바쳤는데 받지 않는다. 근데 그래서 내가 분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제물을 바쳤다면 그 제물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바친 이 재물에 뭐가 잘못이 있을까?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란 재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바치는 당사자의 마음가짐과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르기까지 구원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본문에서 재물을 수식하는 용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거룩한 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인의 제사와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재물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준비하는 재물이라면 거기에는 흠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거룩한.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가 예배의식에 사용될 경우에는 이는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구별, 거룩한 재물이란 구별된, 따로 구별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절 때 고향을 가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막 싸놓습니다. 나쁜 거 이렇게 싸놓습니까? 다 좋은 것만 싸놔요. 그리고 아들 갈 때 그 좋은 거 막 싸서 보냅니다. 부모가 이럴진데,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럴진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어떤 재물을 지낸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따로 구별해서. 자, 마지막으로 재물의 산, 영어로 이제 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즉, 죽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생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형식에 치우쳐 있거나 또 생동감 없이 죽어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생기가 넘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살아서 생기가 넘치는 믿음.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주일 예배 시간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는 의미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일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2013년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로 기독교가 41.3%, 가톨릭이 32.1%, 그리고 불교는 6.8%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도 기독교가 35.7%, 가톨릭은 29.3%, 불교는 어디 갔죠? 13.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는 자 이제 답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가톨릭이 29.2%를 얻었습니다. 불교가 28%를 얻었습니다. 기독교 21.3%를 얻었습니다. 즉 일은 일대로 열심히 했는데 욕만 바지로 먹었습니다. 자, 이처럼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본문에서 바울이 간청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모범을 보여야 할 목회자들의 삶이 너무나 세속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교계 신문 지상이 아닌 일반 뉴스에서 막 오르내리는 그러한 목회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는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리고 어느 시대에도 그랬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소수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왔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장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세신자반을 통해서 우리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신자반을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8강 때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에서 의미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배를 수식하는 단어는 지금 영적입니다. 영적. 개역 개정판에서 영적이라고 해석된 그 원어 로기코스는 원래는 합리적인 또 논리적인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원어 로기코스는 신약에서 본문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단 두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여러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경우는 합당한 예배, 공동번역은 진정한 예배, NIV 영어성경은 Spiritual Act of Worship, King James 버전은 Reasonable Service, 그리고 NASB 영어성경은 Spiritual Service of Worship. 자, 본문에서 예배로 사용된 그 원어 라트레리아 이 단어는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동사 라티튜어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영어로 서비스 또는 월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 역시 신약에서 단 다섯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예배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유형을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희생제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이 단어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여령 교수님과의 지성과 영성의 대담 중 8강에서 본문에 나오는 영적 예배를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제쳐놓은 예배가 아니라 나의 이성과 모든 지성이 동원된 예배다. 즉 영성이란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이성과 합당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보면은 우리 교회를 등록하는 청년들 중에는 보면은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그동안 자기가 다녀왔던 그 교회의 동적인 예배 분위기에 너무 실증을 느껴서 우리 교회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얼마 후에 다시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주영기념교회 예배 분위기가 동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정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백주영기념교회는 동적인 분위기를 배제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정적이라는 지적은 한편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죽이는 번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교회 역시 동적인 예배를 추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화요 중보기도 팀과 금요기도의 시간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 금요기도회를 만들 그런 취지는 세상에 있으면서 힘든 우리 교우님들이 교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장을 만들어주자라는 그러한 취지로 저희들이 처음에 개설을 만들었습니다. 즉 금요기도회는 가능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러한 동적인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유도를 하는데 실제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은 우리 교우님들이 너무 그간 정적인 예배 분위기에 억눌려서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거에 익숙해져서 그러신지 참 역동적인 기도회로 만들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있다 보면 저 혼자 기도하고 있고요. 같이 기도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우리의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성령님에 의해서 항상 뜨거워야 됩니다. 자, 1절을 통해서 예배란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되 그 믿음을 갖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그 자체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교인 사진 수첩이 배포되면 아시겠지만 100주년 기념교회는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이곳 예배당에서만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 그 자체를 우리 교회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실천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크리스찬들은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자, 본문에서 이 세대가 의미하는 바는 각 세대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대를 관통하는 공통 분모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상, 견해, 관습, 그리고 행동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로 보자면은 본문이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 저변에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 지나친 경쟁주의, 또 부의 편향, 불공정, 성적인 문제, 뭐 개인주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 안식월 동안 유럽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유럽을 떠난 지 11년 만에 방문이라 참 가슴이 많이 설레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눈으로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변화는 크게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너무 잘 성장해줬다는 그 사실에 깜짝 놀랐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제가 있을 때보다도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올랐음에 너무나 놀라고 왔습니다. 제가 하루는 숙소에서 파리 시내를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그날 그 버스에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다수의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앉아서 장애인들이 승차하는 그 모습을, 승하차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버스 정류장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버스가 그 장애인 앞에, 장애인 옆에 서갖고 그 버스가 딱 쓴 다음에 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버스 자체가 내려앉습니다. 정확하게 인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단, 그러니까 뭐야, 판 하나가 쫙 나갑니다. 그 휠체어가 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휠체어가 타고 올라와서 그리고 자기 자리에 가서 딱 앉으면은 서 있으면은 다시 버스가 쑥 올라옵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지체가 돼요. 그게. 저는 대중 그 버스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민들의 장애인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장애인이 올라타고 내리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당일은 또 특히 여러 명의 장애인들이 승하차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 버스에 있던 그 어떤 사람도 짜증내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오히려 다가가서 어떻게 도와줄까를 묻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아, 바로 유럽의 저력이 바로 저런 데서 나오는구나. 그 파리의 시떼섬에 위치한 노트르 성당 내부는 일반인들도 무료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망대나 어떤 그 관광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입장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비용이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 하루는 우리나라 수녀님이 노트르담 그 성당을 방문했다가 안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한다는 그 말을 듣고 발끈해갖고 아니 수녀가 성당에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 스님들이 다른 사찰에 갈 때 저희 등반객들처럼 돈 내는가요? 안 낼 것 같아요. 모르시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이치라면은 우리나라 수녀님의 항의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프랑스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성당들은 성당 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위탁 관리를 맡겨놓고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당 자체의 운영, 예산으로는 성당을 제대로 건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신도들이 내는 헌금이 성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는 마지막 날 이제 그 공항을 가기 위해서 저희 지인이 이제 차를 태우고 쭉 가는데 외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저녁에 그 파리 시내 야경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쭉 가다가 제가 우리 형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여기는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더라고요. 빨간 십자가가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예전에 생활했었고 또 이번에 가서 또 느낀 것은 그들의 삶의 저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깔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유럽 문화와 일본 문화, 극단적인 그 전쟁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변으로 깔고 있는 그 유럽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본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큰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는 타인을 배려한 그러한 개인주의라면은 근대화되면서 우리도 점점점 이제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개인주의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와 복합한 그러한 개인주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어제 IMF에서 한국 전세 시장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현재 한국 전세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있으니 월세로 바꿔라라는 그러한 권고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 아내는 매월 정기적으로 대학교 그 동창생들과 모임을 갔습니다. 오늘도 다녀왔는데 본인이 낄 수 없는 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과 교육에 대한 주제라고 합니다. 자신은 전혀 낄 수가 없답니다. 거기에. 자,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3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간이 계산서로는 지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발행한 경우에만 지급을 합니다. 교회 비용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비영리 단체인 교회는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그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교회도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변화를 받다라고 해석된 그 메타몰포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됐냐면은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할 때 그때 사용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변화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완전한 변화, 특히 본문에서는 내면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내면적인 변화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 영어로 NIV에서는 renewing of your mind라는 표현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 집을 보수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새로 허물고 그냥 새로 건축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다들 해보셨네요. 네, 건축자 입장에서는 기존 건물을 다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짓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자, renewing of your mind. 어떻게? 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2014년도 백주년 기념교회 표어로 적용하자면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나의 못난 자, 나의 못된 그 자아를 다 포기할 때, 완전히 포기될 때, 그때야만 그때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비로소 역사를 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서 세상을 사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러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전 개인적으로 존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은 삶의 자리에서 전방에 지금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후방에서 열심히 지원사격할 뿐입니다. 자, 많은 기독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자신의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만 되는 그 업무에 대한 환멸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불의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러한 삶 속에 무기력하게 안주해버린 자신을 발견할 때 오는 그 무기력감, 이런 것들은 그들의 믿음의 기반을 흔들곤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 외치지만은 하나님의 묵묵무답에 방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별하다로 해석된 헬라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시험하다, 조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검사를 필한 이제 물건이 왔을 때 제출된 그 명세서와 동일한지 여부를 입증하고 확인할 목적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묘원의 반대쪽 그 쪽문에 있는 F 지역에는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 묘역 중에는 저와 생년월일이 똑같은 그 친구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 태어나서 그날 죽었습니다. 저는 그 묘역 앞에 설 때마다 가슴이 짠합니다. 이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는데 나라는 인간은 뭐기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곤 합니다. 제가 올해는 우리 양화진 묘원 안내봉사 그리고 양화진 홀 안내봉사 또 알림방 양화진 묘역관리 또 양화진 원예가꿈팀 그리고 양화진 문화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봉사하기 전에 우리 봉사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그 묵상 본문은 성경 어플을 통해서 제가 받고 있는데 매일 다른 본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 양화진 봉사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을 하되 제 마음속으로 누구를 품고 있냐면 우리 봉사자들을 제 마음속에 품고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날의 본문 속에서 양화진 봉사자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저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원론적인 방법은 이와 같이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 속에 자신의 삶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윤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곽을 진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러한 뜻인가를 바로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을 동원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테스트를 해보고 확인할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확인된 바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교회 교인들은 민족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세대와는 구별된 삶을 살았고 즉 자신의 삶 자체를 예배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사는 로마 교인들은 조소와 핍박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에 직면했지만 그들은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자신의 삶 자체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하신 그 믿음은 바로 이곳 양화진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절두사는 믿음을 고수하다가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는 구교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 묘원은 아시아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깃든 개신교의 성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우리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도 구성원들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치 단결하여서 우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정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곳 양화진이 우리나라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근원지의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성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화를 통해서 분명히 이 사회 역시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음에 우리 모두 힘써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참으로 부족한 우리를 이곳 양화진으로 불러주시고 감히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못된 자아를 부인하게 해주시고 그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온전한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사회를 새롭게 변혁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